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일 수요일입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2장.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들어 서로 발필 지경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룩 곧 그들의 위선을 조심하여라. 감춰진 것은 모두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것은 모두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을 사람들이 밝은 곳에서 들을 수 있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속삭인 말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나의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가 죽은 뒤에는 더 이상 너희를 어쩌지 못한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뿐은 너희를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버릴 고난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뿐은 바로 그분이시다. 작은 참새 다섯 마리가 겨우 동전 두 잎에 팔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까지 다 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내가 말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가 자기의 사람이라고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나의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거슬려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과 통치자들과 높은 관리들 앞으로 끌어갈 때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제게도 나누어 주라고 제 형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나를 내 아버지의 재산을 너희 두 형제에게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늘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경계하여라. 사람의 목숨은 그가 가진 많은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부자가 자기 밭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였다. 곡식을 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옳지. 이러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자. 그리고 새 곡간에 곡식과 감 나가는 것들을 다 넣어두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면 내 자신에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쓰고도 남을 값진 것들을 곡간에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는다. 그러니 내가 쓰려고 마련해 놓은 것들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산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삶에는 음식이나 옷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까마귀들을 보아라. 까마귀들은 곡식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집이나 곳간에 먹을 것을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살펴 주신다.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함으로써 목숨을 단 한 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너희는 그렇게 작은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힘써 일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이 꽃 하나만큼도 잘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신다.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런 것들을 위해 애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더불어 받게 될 것이다. 내 어린 양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돈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둔 너희의 보물은 도둑들도 훔쳐가지 못하고 존벌레도 먹지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기 마련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옷을 갖추어 입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결혼잔치에 갔다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되어라. 그들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얼른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앞치마를 걸치고 종들을 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한밤중에 오거나 좀 더 늦게 오더라도 종들의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만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올지 알면 그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사람의 아들은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슬기롭고 믿음직한 관리인이겠느냐? 주인이 다른 종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에 나누어 주는 일을 맡길 만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은 크게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틀림없이 그 종에게 자기 재산을 모두 맡겨 관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을 맡긴 그 종이 주인님이 그리 쉬이 돌아오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여 다른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나를 보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자. 주인은 그 악한 종의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하지 못한 시간에 돌아와서 그 종을 아주 심하게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다른 종들과 함께 내쫓을 것이다. 주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주인이 바라는 것을 해드리려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종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벌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한 종은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청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려고 왔다. 그 불이 벌써 타오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내게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큰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너희는 내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세상이 갈라져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이제부터 한 가족이 다섯 사람이면 세 사람은 나를 따르고 두 사람은 나를 반대하여 서로 갈라질 것이다. 아니면 두 사람이 나를 따르고 세 사람이 나를 반대하여 서로 갈라질 것이다. 그들이 모두 갈라져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어머니가 딸과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맞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서쪽에 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곧 폭풍우가 오겠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비가 내린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너희는 오늘은 덥겠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하여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재판소로 가는 길이면 재판소에 닿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겨주고 간수는 너를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가 빚진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창세기 제30장.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빌하가 있어요. 빌하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빌하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빌하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괴로워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줘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규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하나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저물쳐 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 어른의 가축들을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들을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테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싹으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싹으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수점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을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 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먹이는 구이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먹이는 구이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초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 고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노라, 둘리, 꼭꼭꼭꼭 창이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때 베다니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의 오빠가 굉장히 위급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른 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야 베다니에 가자. 나사로를 살려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곳에는 우리를 잡으려는 적이 많습니다.
제자들의 염려도 듣지 않은 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르다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 오빠를 다시 살려주마.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어느 것이냐?
네, 바로 저것입니다.
마르다가 가리키는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저 돌을 치워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선생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어요. 냄새가 날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데 온몸이 배로 감긴 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더욱 많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그럴수록 예수님을 시기하여 어떻게든 그를 없애려고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인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듣고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여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듣고 화가 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뿌리 뽑힐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들이면서 다른 눈먼 사람을 이끌고 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청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도 아직 그 뜻을 모르느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한 것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헐뜯고 모욕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처음 찾아가는 길을 잘 가기 위해 지도를 준비했는데 철없는 아이들이 그 지도 위에다가 같은 지도 모양을 잔뜩 그려 넣어서 본래에 인쇄된 내용을 전혀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유전을 잔뜩 섞어 넣은 주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한 내용과 꼭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 여행에서 지도와 같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유전으로 바꿔버린다면 그 끝은 천국이 아니라 여전히 무서운 지옥이 될 것이라는 경계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맨 처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대신 제자들에게 풀어 증거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에 함께 기록되고 있지만 역시 누가복음에는 침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10절, 12절, 16절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치시면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셨고 다시 재차 제자들 향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마음 아파 하십니다. 그래도 이것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지만 제자들이 주님께 표현한 것처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2절에 한 질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들으면서 걸려 넘어져 버리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이고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나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되지만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아직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라서 듣고 깨달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도 진리와 은혜를 주셔도 여전히 확신치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실 것입니다. 자신들도 온전한 깨달음이 없으면서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2절에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1장 6절이라든가 누가복음 7장 23절에 말씀하셨는데 결국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오히려 진리에 거쳐 넘어지는 아이러니를 보는 겁니다. 진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꼴이 되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것은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 받는 모두가 다 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절대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주어서도 그 진리에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불순종을 일삼는 자들을 버려두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사람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거역하고 외면하는 자들을 향하여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함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뒤에 돌려두고 사는 불신의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절망적인 시각장애자, 즉 맹인입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맹인들인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아멘, 아멘을 반복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영적인 시각장애자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분명한 시약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쉽게 가지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적과 표적들로 확증하셨고 완벽한 것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렇게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지막에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허락된 이 시대에 거짓 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가련한 사람들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11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악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건의 발단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이 내용이 같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죄성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죄의 종류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신앙에서 사람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주님의 사실적인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위생적인 삶이 곧 영적인 정결은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죄악을 나열하고 있는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독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추한 죄의 더러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감당하신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반드시 뽑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을 결론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좋은 씨를 뿌려주셨지만 마귀가 거기다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그랬습니다. 13장 25절이라든가 39절에서 본 바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좋은 씨를 상할까 봐 추수 때까지 그 죄악의 씨를 두셨다가 먼저 거두어 불에 던지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공로로 교회의 행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심은 것이 아니면 반드시 뽑힐 것이라는 무서운 경계의 교훈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졌어도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히고 흘릴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력을 경계하여 이르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교회 속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역시 주님의 교회 속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하찮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들은 영원히 빛을 발하는 가치를 나타낼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들여온 것들, 사람들 좋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교회 속에서 다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주님의 영광의 날에 뽑힘을 받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려는 것, 사람을 좋게 하려는 것은 주님의 교회 속에서 과감히 추방할 수 있을 때 주님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세로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고 이 현상은 지속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숨을 쉬는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경건한 후손이라도 불경건한 후손과 분별 없이 결혼하게 되면 결국에는 불경건하게 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위스 인터라켄 외곽에 나란히 흐르는 두 개의 작은 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다른 강에는 흙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강이 하류에서 합류해 하나가 됩니다. 두 강이 합류한 직후 한동안 한쪽으로는 깨끗한 물이 흐르고 다른 쪽에는 흙탕물이 흐르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이내 흙탕물로 변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동무가 있다면 우리가 취할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악한 동무처럼 되거나 악한 동무를 선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동무를 떠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분별 없이 서로 섞이게 되면 결국에는 모두 다 악해지고 맙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방주를 지어 이 세상을 구했습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해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 후손을 이어갔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그 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렸고 그것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일은 항상 이런 식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경건했던 노아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홍수 이전에 있었던 악이 홍수 이후에도 이렇게 되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열 세대가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을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부근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후에는 갈대아 북부 지역 헤브론에서도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원래 여자의 씨, 곧 여자 후손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사레와 결혼했습니다. 사레는 후에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므로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를 통해서는 후손을 가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령 사라가 임신한다 하더라도 순산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승리한 것일까요? 아마도 지옥에서는 또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여자 후손이 태어나야 하는데 후손을 낳아야 할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이니 말입니다. 사라가 임신하여 출산하려면 기적이 두 번 일어나야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의 기적이란 첫째, 사라가 임신할 수 있도록 몸이 고쳐져야 하는 것과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사 출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가능한 분입니다. 마침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동안 쾌재를 불렀던 지옥의 웃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늘과 땅이 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계속 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뵈지 못하는 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는 75명으로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이미 애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세상에 가뭄이 들어 여차하면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을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이집트에서도 여자 후손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왕 파라오 때문에 여자 후손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 파라오가 히브리인이 낳은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자 후손은 파라오 딸인 공주의 집에서 살았던 모세에 의해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조를 죽이라고 한 파라오가 궁궐에서는 자기 손자 모세를 무릎에 앉히고 규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은 나중에 이집트를 열 가지 재앙으로 몰아넣을 바로 그 아이를 파라오가 기른 셈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한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와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